신앙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숨길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높은 벽을 넘어가듯 불가능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과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진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던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받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둘러서 돌아보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저 가나안 사람들은 전투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높고, 또 우리가 그 땅에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비교해봐도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10명의 이 대다수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그 소리를 부르짖었는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면요, 눈물과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상황과 이 현실 가운데 갇혀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큰 소리로 울고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참을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원망과 이 불평의 화살을 그들의 리더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겨냥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러니 사실 이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많은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었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잠도 때로는 잘지 못했을 테시고, 쉼도 없이 이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광야에 함께했던 모세예요.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에게 박수를 쳐도 모자를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다 모세 탓이라고 여기며 그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이 죽을 고생을 우리를 시킵니까? 왜 우리를 칼로 죽게 합니까? 라고 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아갑니다. 3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칼로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우리는 다 칼에 죽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다 적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정도가요, 얼마나 대담한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들을 괴롭히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악한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으니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복 주신 하나님인데 마치 하나님이 이들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난, 마치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쓰레기 조각처럼 그렇게 짓밟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애굽을 빠져나왔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고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 땅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던 사람들, 얼마나 이들의 찬양 소리가 담대했는지 주변의 열방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담할 정도였어요. 근데 완전 마음이 이제 180도 확 변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움과 또 염려에 낙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 이야기,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좀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혹시 지금 우리들도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날 고생시키려고 이 미국 땅까지 나를 이민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늘 병원 신세 지라고 여태까지 평생 나를 밤새 고생시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역사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TV 한국 드라마 보면 이 자녀들이 부모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는 그 전형적인 대사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려고 날 낳았어? 엄마 나 왜 낳았어? 아빠 나 이렇게 하려고 날 낳은 거야? 그 부모 가슴에 이 정말 대못을 찌르는 대사들이잖아요. 정말 부모가 마음 같았으면 이 자녀를 향한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너라는 존재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라고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꺼내서라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러려고 나 여기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어요? 라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혹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불평의 가시들, 원망의 쓴뿌리가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재초제를 가지고 불평의 가시와 원망의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오늘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시각을 뜨게 하는 거죠. 똑같은 위기의 상황,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부르짖음으로써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의 칼, 원망의 지금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거든요. 이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뭐였어요? 곧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험한 말로 나에게 공격한다고 할 때 너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대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련다. 그렇게 험한 말을 어떻게 들려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친다고 어찌 모세가 이 맞장구 치면서 우린 죄가 없다라고 변명하겠어요? 상황만 사실 악화될 뿐인 거죠.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환경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말 그대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인 인생을 모험하듯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돌을 던질 듯한 기세로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돌을 던질 듯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겠어요.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사람을 향하여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안전한 자세는 무릎 꿇은 자세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강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그 능력이 함께하는 자세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세인 거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영적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계자로 나타날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보실 텐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7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에 힘든 것들이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타개해 나가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고 혹은 절망스럽기까지 보인다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이따금씩 이 유치원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의 애들이요, 자기 몸집보다 큰 개를 보면은 막 그 개가 자기한테 달려들까 봐 무서워서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가려다가 아빠가 이렇게 탁 안아주잖아요. 그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개가 무서워서 울던 애가 아빠 품에 안기자마자 개한테 이씨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예요? 개보다 아빠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아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좀 전에는 개 보고 막 울던 애들이 갑자기 개를 향해서 덤벼보면 덤벼봐라 막 이렇게 자세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으면 세상에 두려워하던 것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무리 적군이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고 성읍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아낙 자손 우리보다 장대한 거인족이 그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인 거죠. 전쟁은 병사가 많고 무기가 최신식이냐 아니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탓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감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해 나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내리는 비를 맞지 않고 피어나는 열매가 없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타개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터이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것이며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정과 가정의 그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